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77페이지 정도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평강의 성실주 첫 번째, 오늘은 샬롬에 대해서 평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강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평강이 어디서 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기 원합니다. 또한 수련회를 통하여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다음 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쉼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여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평강의 삶의 그 은혜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북미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만났을 때 인사를 하면 하이, 그럼 헬로, 하이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인사들을 하게 되죠. 오늘 제가 저희 성기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그래서 매달마다 집을 해야 될 그 렌트비 이렇게 드리러 왔는데 사람은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한테 헬로, 저를 처음 본 사람은 나이스 팀이 좀 반갑다고, 제가 저를 그냥 모른 척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계자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이 가족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우리 딸이 지금 캘거리에서 와서 너무 기쁘다, 근데 언제 돌아가냐 했더니 2주에 다시 간다, 어디서 살냐 했더니 캘거리 북쪽에서 산다고, 그 정도 응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안부를 서로 묻고 그 관계자에게 너희들 교회 도움으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참 주님 안에서 잘 지내면 되더니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담당하시는 분이 제가 진사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 북미 사람들 보면 그냥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왜냐면은 헬로, 하이 이러면서 이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 사람이 분명히 한국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지나가면 인사를 안 하면 한국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북미 사람들은 참 인사를 이렇게 웃으면서 미소지면서 하는 것을 보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면, 제가 제 제자가 얼마 전에 이제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잠양 선교사를 도쿄에서 다녀와서 장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상황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보면 걱정하는데요. 야, 너희들 그 북한에서 막 그 볼 수 없는 너희들 괜찮냐? 우리는 야, 너희들 맨날 이전에는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 용이없다, 너희 이렇게 사람들이 한국을 걱정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렇게 뭐냐면은 인사를 하는데 무슨 인사냐면은 샬롬, 그렇게 다정하게 인사를 해준대요. 샬롬, 샬롬, 그러면서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샬롬, 평강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조금 있으면 내가 잡혀가. 그리고 어차피 너희들이 난 못 볼 거야. 내가 죽게 되지만 너희들이 죽는 것 때문에 잠깐 슬퍼할 수 있어. 그런데 너희들아 슬퍼하면서 조금 있으면 다시 기뻐할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슬퍼하지만 잠깐 꼭 다시 기뻐하게 될 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슬퍼하지만 다시 부활하게 됐을 때 너무 기뻐할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가게 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알지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시게 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게 된다면 그 제자들은 두렵고 염려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평강의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잡혀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잡혀갈 것이고 우리는 왜 이렇게 도망가게 될 것이고 뭔가 상황이 뭔가 두려움으로 뭔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될 것 같은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역설적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 참 좋겠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이 삶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삶을 제자들이 누리기를 원했는지를 알게 되면 아 그렇구나. 주님이 이래서 우리에게 이 평강의 삶을 나를 피스라고 하는 이 삶을 이렇게 원하시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심지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직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내가 주는 참 평강의 삶, 평안의 삶을 너희는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평안의 삶, 평안의 삶, 평화로운 삶의 이 부분에서 한번 나눠보면서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찬양으로 이렇게 불려주는 것 있죠. 다윗과 요나단이 담대하라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이 말씀을 그대로 사용해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먼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이번 주에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아까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생에 정말 주님이 주신 참 평안과 평안의 삶이 영원토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워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방 안에 갇혀 있었고, 다락방에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질책도 하지 않으셨어. 너희들 어떻게 나를 비방할 수 있어? 참, 너희들 꼴이 좋다. 너희들 모습 좀 봐. 지금 너희들 두려워하고 있는 너희들 형편없다. 이렇게 질책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 소망 잃어버렸던 그 제자들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 첫 번째 인사. Peace to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주님의 그 사랑의 언어가 이번 주에 제 마음 너무너무 강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기를 원했던 주님의 그 소원. 저에게 그런 소원이 여러분을 향해서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평강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평강의 삶의 출처, 어떻게 우리 평강의 삶을 살수 있는지, 그 본적인 에센스, 그리고 평강의 삶의 중요성을 다루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도대체 평강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평안. 이 평강을 누리게 하라. 이 평강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어원적인 의미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평강은 샬롬입니다. 샬롬. 이번 우리 수련회 인사는 안녕하세요, 하이, 헬로, 하이 데가 아니라 수련회 때 모든 인사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네.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에이덴입니다. 에이덴. 그리고 영어로는 peace.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평강, 평화, 평안, 화평, 화목 말씀을 다 찾아보는데 이상하게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다 평강, 평화, 평안, 화평, 화목이 다 peace입니다. 샬롬이에요. 에이레미. 이거 참 이형적인 구미가 땡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원어가 같고 영어도 같은데 왜 우리나라 말로 평강, 평화, 평안, 화평, 화목 이렇게 나눠져 있을까? 이게 이형적인 구미가 땡기는 거예요. 이 평강에 대해서 좀더 깊이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게 되고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신람에서 왔습니다. 신람. 히브리어 신람인데 이 말은 지불하다, 빚을 청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보세요, 뭐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정당한 그이 자기의 어떤 구입을 위해서 뭔가를 지불해야 되고 빚을 졌으면 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불하다, 빚을 청산하다. 근데 이 언어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성령의 역사까지 연결되면, 야, 이 신람이라고 하는 말, 지불하다, 빚을 청산하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 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신람에서 시작된 말이 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발전되어 갑니다. 예루 살렘 그러죠. 살렘. 살렘은 뭐냐면은 완전하다, 건전하다, 꽉 차다는 거예요. 보세요. 뭔가 내가 구입을 해야 되면 지불을 해야 되죠. 얻으려면. 그다음에 빚을 갚으면 청산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지불을 하고 청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게 살림이 됩니다. 완전하고 건전하고 꽉 찹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부분은 거죠. 내가 얻고자 싶은 것을 얻었고 빚을 써서 내 그것을 청산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완전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 마음의 신념이 무엇인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어가 발전돼가지고 뭐냐면 샬롬이 됩니다. 샬롬은 한국말로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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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목, 화평 다 같은 의미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샬롬이 어원적인 것은 샬롬이라고 하는 것 하나지만 이 샬롬이 그러면은 어떤 다양한 의미를 가졌길래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샬롬, 또 우리가 그냥 샬롬할 때 평화 이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을 때는 이 엄청난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바로 이 평강이라고 하는 데는 최소한 성경적으로 다섯 가지의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어요. 이 의미를 가지면 와,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자신이 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고차원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평안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오늘도 성경에 평안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른 성경에 보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 성경의 많은 부분에 평안인데 이 평안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느끼는 내적인 평온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 생각을 생각할 때 내 내면 세계가 너무 모한 상태, 평안한 상태. 평온한 상태, 자기의 내적인 상태를 가질 때 이럴 때 이 샬롬이라고 하는 언어가 첫 번째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이 자신과의 관계죠. 그런데 이 의미가 좀 더 확장돼 갑니다. 단지 내 자신 내면 세계는 내적인 평온 상태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를 또 넘어가냐면은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 누리는 조화를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언어는 뭘로 쓰냐면 화목으로 쓰여졌습니다. 화목해라, 화목해라. 집안이 화목하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나는 어떤 사람과 화목합니다. 그 사람과 화목한 좀 화목의 관계를 좀 예전에 해서 peace relationship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 화목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계가 이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불편해. 그러면 불편한 사람이 없을 때도 여전히 딱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불편해. 어떻게 그 성격이 좀 안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갑자기 밥을 먹다가 밥맛이 떨어진다면서요? 맞나요? 도대체 저는 어떤 성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 밥 자체를 마시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사는데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딱 갑자기 음식 앞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앞에 얼굴이 나타나면 갑자기 밥맛이 뚝 떨어진다. 어찌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격을 어찌지 않는데 여하튼 어떤 사람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하고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을 때 그 사람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연상될 때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죠. 왜냐면 평강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화목이라고 하는 영, 평강이라고 하는 이 샬롬의 축복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도 불편한 게 없는 다른 사람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자기 내 영혼 평안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와 나의 화목의 천사가 오셨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사람들 만난 사람마다 서로 미소를 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면 얼굴이 딱 굳어지고 갑자기 그 사람 오면은 갑자기 신발 끈을 맨 척하면서 아니면 옷을 만진 척하면서 안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없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부부면 큰일 납니다. 남편 보면 안 불편하죠? 아멘. 아멘. 왜 우리 아내 말로 다 불편하나? 아내 보면 안 불편하죠? 아멘. 자식 보면 안 불편하죠? 불편하죠?
아멘.
어떤 사람 보면 안 불편하죠? 아멘.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샬롬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의 조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환복으로 쓰여졌습니다. 세 번째, 이제 이거에 내 자신과 내가 알고 있는 몇몇 사람을 지나서 더 넓은 의미로 갑니다. 이 샬롬은 뭐냐면은 화평이라고 쓰여졌습니다. 이 화평은 뭐냐면은 공동체의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다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고 거기 각자 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 어디를 갔는데 막 부모의 권위는 없고 자식들이 천만을 지축이고 어디 공동체 안에 들어갔더니 뭔가 막 이 막 요란스럽고 질서가 안 잡혀 있는 것 같고 막 걱정하면은 여러분 그런 데서 내 영혼 평안해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뭔가 잘 정리가 돼 있고 저는 가장 이 마음의 평안을 느낄 때가 집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정리가 된 집. 들어가면 뭔가 질서가 잡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가 느끼냐면 샬롬을 느낍니다. 우리 전체가 진행하는 버전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깔끔하고 요구한 사람도 접니다. 이상하기도 하죠. 근데 어떤 환경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공동체 안의 질서, 부모의 권위가 딱 잡혀있고 아빠와 엄마의 관계가 정확히 잡혀있고 자식들하고의 좋은 관계가 뭔가 이렇게 갖춰져 있고 정말 아름다운 질서가 내려있을 때 사람들이 거기서 샬롬, 평강을 누리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화평이라고 말을 할 때 이렇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만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유는 더 샬롬은 더 넓은 의미, 아직도 두 개나 남아있습니다. 어떻게까지 가냐면은 정의를 나타낼 때 이 샬롬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정의. 여러분 이거는 사회나 국가에 속해 있는 큰 넓은 의미의 공동체의 뭐냐면은 평강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있는데 아니면 어떤 사회 집단 도시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이 법을 잘 준수하고 정의를 잘 지키면 그 나라 전체 안에 나라 안에 평화가 있고 정의가 있고 평온이 있고 화평이 있고 그러니까 전체 어떤 그런 평화스러운 나라 이랬을 때는 보면은 그 나라 전체에 왜냐면은 정의가 완전히 인프라로 잘 형성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 뭘 느끼냐면 평강을 누리죠. 샬롬을. 그런데 국가나 사회가 이 요란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속해 있는 국민들도 시민들도 함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이 삶은 정의, 의로움, 이 정의까지를 더 확장할 때 쓸 때 바로 이 평강이라고 나타나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평강은 어디에도 쓰여지고 있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한 개인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공동체나 지역이나 나라 또는 나라 대 나라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샬롬의 영으로 평강의 영으로 완전히 통치했을 때 그 나라를 다스렸을 때 나라 대 나라가 평화롭고 민족 안에서 평화롭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평강의 축복 평화의 축복을 주셔서 샬롬의 축복을 주셔서 나라 대 나라 민족 안에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개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 뭐냐 평화의 통치의 아래에 있을 때 우리 사람들은 뭘 느끼냐면 평화를 느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인이 됐던 나라가 됐던 공동체가 됐던 하나님께서 그 이 평강의 이름을 거듭하시면 그 안에 전쟁이 있게 되고 분열이 있게 되고 싸움이 있게 되고 그런다면 그래서 이 평강은 평화라고 하는 이 말로서 하나님께서 개인이던 민족 전체 공동체를 통치할 때, 다스릴 때, 룰, 다스릴 때의 의미에서 평강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 자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공동체, 사회, 국가, 결국 하나님의 이르기까지 이 평강의 샬롬의 이 삶은 엄청나게 방대하고 넓은 의미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평안한 삶을 살기구나. 평안이 너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너무너무 많게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평안, 화평, 화목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원할 때는 이렇게 넓은 의미, 포괄적인 아주 의미를 품고 있는 정말 축복의 삶이 평안한 삶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저는 더 간절히 그게 생긴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이만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총체적인 정의를 얘기하면 나의 영과 나의 혼, 정신과 나의 육체와 나의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으로 가득 찬 충족의 상태를 바로 평강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시간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눠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평강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오나? 세상적인 평강, 뭐가 잠깐 취미 활동을 하고, 아니면 업무도 살짝 획득을 하게 되고, 아니면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 세상에서 향락을 즐기면서 잠깐 누리는 반짝하는 예? 그런 어떤 평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평강, 내 개인부터 가족, 그다음에 공동체, 사회, 거나 사람의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이 멋진 이 평강의 삶을 살려면 이런 성경적인 평강의 삶을 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16장 33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처음으로는 평안을 누리게 하려느냐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느냐 했다면 우리가 이번에 두 번째로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다면 뭐냐면 내 안에서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미 영어로는 인미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내 안에서 그러면 이 내 안에서 예수님 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더 조명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지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서의 평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언급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성경적으로 파악해야 될 게 그러면 평강의 삶이 파악의 원인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평강, 피스, 이 샬롬의 삶의 파악의 원인, 요인이 뭐냐?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경적 평강의 삶이 파악이 된 주요 원인, 본질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근거로 해주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죠.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인간을 두면서 마음껏 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무죄 시대 때 뭐든지 먹을 수 있고 아무 죄가 없을 그때 시대에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얼마나 평강의 삶이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peace life, 평강의 삶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에덴은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평강이 언제 파괴되어 버리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들이 그걸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먹고 나서 제일 먼저 따졌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근데 그 앞에 보면 뭐냐면 그들이 동산에 거느리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낯을 피하여 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라면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이 주셨으니 에덴 동산 안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고 살았는데 갑자기 죄가 들어옵니까? 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죠. 하나님의 관계가 딱 깨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의 하나님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바로 일어나게 되냐면, 너 왜 성화를 못 받으면, 그 다음 열매를 못 받으면, 왜 먹으면 안 되냐면,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봐요. 그러면서 뭐냐면, 저 여자에 관해서 지금 내가 그럽니다. 하나님에는 저 베이비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가 깨지고 있어요? 보세요. 인간 관계와 자연 관계도 뭐하게 되냐면, 깨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자연에게 말했을 때,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진 게 아니라, 내 자신과의 평화의 관계만 깨진 게 아니라, 자연과 다른 사람의 관계도 깨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나중에 이런 번성하면서 거기에 죄악이 반영하게 되죠. 모함으로써 심판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을 철저하게 보게 될 것 같으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평안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주요인이 바로 메인 원인이 뭐냐? 리슨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이 죄가 깨어들면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공동체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나와 민족과의 관계, 나와 자연과의 관계가 다 파괴 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삶이, 샬롬의 삶이 박살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 그러면 인간의 이런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이 원하는 평강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 그대로 살아라. 평생 고생하면서, 너희들은 고생 잘 나가면서 지구에서 말도 못하는 고생을 하다가, 그래, 천국에 올 수 있을 거고, 이런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 안에 주실 수 있는 이 성령적 평강,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성령에서 말하는 하나님 안에 주실 수 있는 이 평강을 주님도 우리에게 주고 싶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오늘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평강의 삶의 출처에 대해서 먼저 원인을 봤다면, 그러면 이 평강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출처, 그렇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명제를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그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에게 성경적인 평강을 올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명제를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 왜 그러는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과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역이, 역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야 진정으로 우리에게 참 평강이 있는지, 이게 내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마음이 정말 그런 진짜 예수만이 있을 때만이 그런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건지 살펴보자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 제가 성령 말씀을 여러분에게 예배할 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그 대제사장 감리인 네 형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알려라. 항상 아론 자손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도록 시켜라. 그러면서 그 축복의 내용을 알려주셨는데, 그 축복의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항상 아론에게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하면, 축복을 하면 내가 그 축복 소리를 듣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한 거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제 지키심의 축복, 그 다음에 은혜의 축복, 세 번째 이 평강의 축복, 여기다가 오늘 포커스를 주고 이목보기를.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 믿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여호와께서 지킴, 항상 어디가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지켜주시는 게 여러분 내가 안 넘어져 지킨 게 아니라 사람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또 인생에 가는 손실이 없도록 지켜주시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저녁에 자서 아침에 일어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킴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한다. 여러분,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지킴과 은혜보다는 오늘 우리가 포커스를 봐야 되는 게 평강입니다. 세 번째로 평강을 주시기 원한다. 평강. 여호와는 야훼,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냐면 평강을 주기를 원하신다.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냐면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근심, 하나님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교육에 대해서 평강 주시기를 그러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평강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 될 거예요. 이 평강의 삶이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듣게 될 건데 참 말씀을 용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야, 이런 엉망한 뜻이구나.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7장 14절에 여자가 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했어요. 그 아들이 누가? 7장 14절에서 그 아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럼 어떤 사역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는 9장 6절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9장 6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기묘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강의 왕이다. The King of Peace. 평강의 왕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00 거의 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때 했고 예수님이 실제 탄생하기 약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이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평강의 단어리, 평강의 에센스,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평강의 왕.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협조하고, 우리를 돕는데, 여러분, 이 세상적인 왕들처럼 억압하고, 누르고, 여러분, 위협하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냐면, 평강으로 우리를 통치한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근데 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2015년 전에 어원적인 의미 살람, 샬렘, 샬롬으로 왔다 했죠. 집을 하나 완전해졌다, 평강이었다. 이게 후속사적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자신을 지불을 하셨어요. 지불을 하고 나니까는 그 꽉 찬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평강이 도대체 누구에게 임하게 되느냐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아무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이 내주함,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이 계신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성령적인 진정한 평강을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진정한 성경적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평범에 나름대로 뭐 행복을 찾아서 이런 상태에서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피워보고 뭐 카지노도 가보고 이런 걸 많이 해봤지만 여러분 일시적인 현상일 뿐 주님이 원하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범한 삶이 아닌 것이지.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평범을 주시기 원하고 주시기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를 만나시고 그럼 성령님께서 과연 부인을 하실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화평인데 이 화평입니다. 영어로 peace와 이제 shalom이라는 말이에요. a는 흘러고 a는 영어로 peace 히브리어로 shalom이라는 말이죠.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평안 주시길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에서 돌아가셨고 중생 안에 빠졌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는데 성령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에게 뭘 주냐면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의 영이 그 안으로 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볼 내용은 그럼 이 평강의 삶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13권을 썼고 베드로는 두 분을 썼는데 제가 이 평강의 피스라고 하는 이 프리즘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조명해서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저에도 항상 받은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새롭게 강한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이 서신 쓸 때 첫 인사가 뭐냐면 꼭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전에 성경 읽을 때 그냥 은혜와 평강이 그냥 나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냥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만 읽었어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에게 너희 모든 우리에게 넘치기를 기도한다, 기원한다 이랬을 때 이 진정한 의미가 제게 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로 못하나가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러냐면 죄가 들어오죠. 죄가 우리 생활 속에서 죄를 지잖아요. 먼저 사탄의 유혹이죠. 사탄이 유혹을 해서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딱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딱 깨잖아요. 그러면 뭐가 사라지냐면 평강이 사라져버립니다. 아까 그게 원인이라면 평강이 딱 사라지는 순간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성령도 있기 싫다니까? 사람이 그렇게 돼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기도도 하기 싫어. 예배는 안 나오면 좀 찜찜할 것 같고 성령 공부하기도 싫다니까요? 어쩔 때는 사는 것도 그냥 귀찮아.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어요. 신앙인들은 어떻게 되버리냐면 완전히 신앙이 퇴보해버리면 퇴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주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 삶에 항상 넘치고 이게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라. 이 골로새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골로새 교회 안에 이 인간관계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불편한 어떤 사람들만 보면 서로 불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3장 15절 전에 12절부터 쭉 내용이 뭐냐면 너희 안에 사랑을 가지고 제발 용납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겸손하게 제발 좀 그렇게 좀 저기 인간관계를 잘하고 살아 하면서 이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대하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 말씀을 딱 놓고 15절 전에는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평강의 삶을 위해서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것. 그 다음에 15절 이후에는 평강의 삶을 위해서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뭘 해야 되는지 딱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중간에 15절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남구리교회 성도라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렇게 하네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평강의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불편한 삶을 산다. 주님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한 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팔은 너무나 평강한데 이 팔이 굉장히 아파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잖아요. 저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안 됩니다? 제가 어느 전에 부었는데 우리 김청원 집사님이 이렇게 낙엽, 이렇게 정치자고를 했었을 때 낙엽들이 계단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빗자루로 청소를 딱 하고 있는데 거기 밑에서 벌집을 치고 성문이 써나가요. 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왜 미리 벌을 맡겠는지 지금 저는 하나님한테 감사를 했는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놈이 딱 와서 이렇게 쏘는데 딱 쏘고 침을 빼놓고 꿀범 났는데 딱 쏘고 딱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꿀꿀꿀 하고 있어요. 뺐는데 지금 여기가 얼러하고 제가 지금 혹시 설교할 때 헛소리 안 하고 있죠? 제가 예수님은 우리의 저 주님이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남편이다. 이렇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뭐 제가 정신이 나가서 안 오는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얼러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자꾸 신경이 이쪽으로 쓰여져.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은 평화롭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또 마음에서 눈물을 흘리고 산다. 주님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한 몸, 공동체 전체 모든 사람이 함께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공동체 안에 불편한 사람이 있는 것 주님이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평강을 위한 한 몸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했는데 프로벤트 철저하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래야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 흠없게 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성장 자체도 없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도와주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도 살고 영과 혼과 몸도 흠없게 보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을 안 주시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맨날 근심을 주고 염려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여러분 상실을 주고 낭만을 주고 낙심을 주고 원망을 주고 만약에 불평을 줘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안 주고 사단의 허락에 가지고 나쁨을 줘요. 여러분 누가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인생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혼란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나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장도 있게 된다는 것 이렇게 평강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수련회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평강의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짧게 세 가지를 듣고 싶고 다음 주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초청의 의미에서 참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과 안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평강의 삶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단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